여러분은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시간입니다. 네. 금문교 너머에, 바로 금문교 넘으면은 그 밀밸리잖아요. 밀밸리라는 동네인데, 금문교 너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도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인 앤 라모트는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을 때 역설적으로 평범한 일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옛날 노래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슬리퍼, 언제나 변함없는 밥그릇. 이런저런 고민이나 마음의 불편한 일 없이 하나님의 품처럼 여겨지는 공간과 또 시간 속에서 살고 싶은 것은, 평안히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아무런 고민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 없이 하나님의 품처럼 여겨지는 시간과 공간이 있을까? 걱정 근심 없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 그런 공간과 시간을 찾아서 사람들은 수도원에 가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혹은 자기 나름의 그 피정, 리트릿이라고 하죠, 리트릿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앤 라모트의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면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평범한 일상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오늘의 본문에 보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그 변화산 위에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고 싶다는 그러한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그것은 불가능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려가라고 하셨으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완전히 따로 떼어낸 시간과 공간은 베드로에게도 존재하지 않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도 그렇게 완전히 분리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고, 밥도 해야 되고,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소리 질러야 하고, 깨워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야 하고, 직장에서는 말다툼이나 기분 상하는 일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이 있고, 그렇게 복잡다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혹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앤 라모트가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일상이다. 평범해 보이는 밥그릇, 늘 변함없이 있는 슬리퍼, 늘 변함없이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제가 믿기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잔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큰 무리와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그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자기 아들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40절은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 그 귀신은 바로 그 어린 아들의 영과 육신을 모두 붙잡고 있습니다. 39절이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상하게 하는 거죠. 영과 육이 다 상하는 겁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나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그게 귀신 혹은 악한 영이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로잡고 괴롭게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떠나서 정말로 이렇게 어린아이를 상하게 하는, 거품을 물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는 그것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악한 영이 일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가치관을 왜곡시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속이게, 거짓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악한 영은 중독적인, 좋지 못한, 죄된 중독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합니다. 악한 영은 문화나 사회를 파괴적인 모습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드러나는, 사회 속에 드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라가 저럴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성경은 악한 영이 뒤에서 일하고 있다고,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런 악한 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의미에서 공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악한 것으로 망치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모습을 상징화하고 이미지화한 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에 미국이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복잡하고 정말로 정신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누가 문제일까? 이 시대의 악한 영,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과 교회들까지도 뒤흔들어 놓는 악한 영의 그 권세와 그 역사하는 것을, 그 강한 영향력을 뭐 어느 때보다도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의 사회를 보면 야,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그러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바로 그 어린 아들에게 들어가서 그 어린 아들을 상하게 하고 있는 악한 영이 바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더 풀어서 보자면 우리 시대 악한 귀신, 악한 영의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39절을 보면서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9절에 보면은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경련을 일으킨다, 거품을 물게 한다, 상하게 한다. 바로 그 안에 이 시대가 보여주는 악한 영의 모습이, 아니 우리 사회 속에 보여지는 악한 영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끝없는 탐욕의 소리들, 끝없는 비판과 독설의 소리들, 입에 거품을 불고 말하듯이 독선적인 자기 주장, 남의 목소리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무관용의 자세,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경련을 일으키게 할 만큼 가시돋친 그러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니 그래서 남을 상하게 할 만큼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세상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러한 확신을 더 갖게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안타깝고 힘든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도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들, 경련들, 거품들을 뿜어낼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그냥 목격하게 됩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굳이 예수가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너무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 금방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무의미해지지 않으려면, 무의미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역사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널려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니, 다 귀찮아. 예. 그것이 내 삶에서 무의미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상과 역사에 대한 누구의 설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이 복음이 아니어도 세상이 문제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는 세상이 문제라는 것이, 세상이 죄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세상과 세상의 문제들을 향한 설명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됨은 무엇인가, 세상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함,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됨,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 유출된 설교 원고에는 없는 말이지만, 예,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번 주에 어디선가 읽은 글입니다.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배 한 구석에 방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은 괜찮다, 그래서 그냥 괜찮은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문제가 있는 교회나 우리가 보기에 좀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목회자,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교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괜찮아라고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것만으로 그냥 우리는 괜찮은 걸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기독교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 작은 방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만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돌아가야 할 길, 우리가 다시 예수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간혹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바꿔 표현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 혹은 무엇인가를 향한 우리의 신실함, 그것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산 아래 제자들에게 요청하지만 4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해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9장을 시작하면서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그 제자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각각 그 이유를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믿음과 기도. 사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실함을 표현한 게 기도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실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표현하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 우리의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 신뢰함, 신실함,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이 부족하니 당연히 제자들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또 다른 모습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44절 보겠습니다. 44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 번 하셨어요.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내가 영광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곧 이어서 45절에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만. 내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예수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에 담긴 참된 의미는 제자들이 그 참뜻을 분별하지 못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에는 그냥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다, 해석하지 못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지 못했다, 제자들이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뜻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일 영적인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일 영적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다, 분별하지 못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46절이 곧 이어서 보여줍니다. 46절 보세요.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들 가운데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자기들의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난과 큰 사람, 고난과 유명해지는 것, 고난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고난과 성공하는 것. 예전 고사성으로 따지면 동상이몽 같은 것이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또한 제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미움과 배척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익스클루드 하는 거죠. 배척하는 겁니다. 49절에 보니까는 약간 본문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49절에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혼자 동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가 사역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너희와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면 동역자니 사역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46절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46절에서 무슨 논쟁이 있었다고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누가 높은 자리에 가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49절에서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은 동역자입니까? 경쟁자입니까? 경쟁자죠. 가장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두 제자가 있었다면 또 하나의 경쟁자가 있을 따름입니다. 자기들끼리도 누가 큰 자리에 앉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는데 열매까지 있다니, 이것은 어떻게든 밀어내고 어떻게든 배척해야 하는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일 따름입니다. 가톨릭 신학자 크리스토퍼 웨스트란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거룩한지를 알고 싶다면 반대로 무엇이 가장 지독하게 더럽혀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뭐가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무엇이 가장 거룩한지를 보려면 실제로 무엇이 가장 더럽혀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거룩한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의 거룩한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언제든 오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가장 거룩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가장 망가진 것이, 가장 지독하게 더럽혀지고 망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했던 그 신학자의 말에 빗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보자면 아마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가장 망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 신실함이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직을 세습하고 그 세습의 이유가 고난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리와 건물과 돈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물신주의를 물려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아직 설익은 말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 돋쳐서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남을 아프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사랑보다는 긍휼보다는 배려보다는 미움과 배척의 목소리가 난무하는 그러한 교회들의 소리 가운데 과연 영적인 분별,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까? 어쩌면 분별력이 없으니 사랑과 포용과 긍휼은 애초에 기대하기에 글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모두 틀렸고, 그러니 모든 교회들은 썩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옳은 듯이, 우리는 옳은 듯이 마치 변화산 같은 곳에서, 일상과는 분리된 곳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말할 때 과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린 방과 무너져가고 있는, 침몰해가고 있는 그 배의 비유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고상한 모습, 그렇게 고상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과연 우리는 잘 그렇게 의롭고 잘났고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교회들의 나약한 모습, 어찌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놀아나는 모습, 그렇게 죄악된 모습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도신경 언제 외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바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Catholic Church, 공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Catholic Church 정신, 공교회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길을 주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 영적인 분별이 없는 생각, 미움과 배척으로 가득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말씀보다도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냐? 바로 어린아이가 랍비,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섰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전혀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것이,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생이신 랍비께서, 바로 그 구세주, 주인 되신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자기 옆에 세우셨다고 그래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큰 사람이 되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옆에 서려고 했던 그 자리에 누구도 아닌,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아닌 바로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환대하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행한 일들은 지금 시대에만 보아서는 될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승리주의, 정복주의, 차별, 살인, 미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함과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미명하에 정말로 되어져야 할 모습과 그렇게 가서는 안 될 모습들이 교차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함께 믹스돼서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주님 오실 날까지 이런 순환은, 그렇죠? 이런 순환은 계속될 거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바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여러 이슈들을 보면서 누가 옳은가, 누가 바른가, 누가 바른 결정을 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그렇죠? 보수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 지난 얼마 됐습니까? 예. 조국 사태가 얼마나 됐죠? 한 달 반 됐습니까 벌써? 영근 형제? 그런 거는 영근 형제가 잘 아는데. 예. 예.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 친구 관계를 끊었어요. 예. 예. 오늘 내 친구였는데 그런지 몰랐어 그러면서 예. 서로 패친도 끊고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예, 서로 원수지간처럼. 과연 누가 옳습니까? 과연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리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증명이 되겠죠. 예. 뭐 법적으로든 뭐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정리가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인들, 교회라면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기준은 어떤 이슈가 됐든지 간에, 예, 단순히 이번 이슈 말고 어떤 이슈가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 그것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누가 낮은 자를 향해서, 누가 소외받는 자를 향해서, 누가 어린아이를 향해서 사랑과 포용과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당을 짓고 있는가, 누가 분열을 조장하는가, 누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놀림거리가 되어서 잘 붙이지도 않지만, 90년대에는 미국에서 한때 크리스천들이 자주 붙이고 다니던 자동차 범퍼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이랬습니다. Christians are not perfect, but we're just forgiven.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그냥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hristian is not perfect. We are just on the road. 그렇죠?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we are on the road. 우리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는 그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보기에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은 곳을 환대하는, 그것이 21세기 최소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3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과 사랑과 긍휼로 더불어서 우리의 손이, 우리가 자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고 낮은 자를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요청되는 제자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와 동행해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